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20장 1절에서 26절입니다.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매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올라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따르나 유다 사람들은 그들의 왕과 합하여 유다에서 예루살렘까지 따릅니다. 다윗이 예루살렘 봉궁에 이르러 전에 머물러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 10명을 잡아 별실에 가두고 먹을 것만 주고 그들에게 관계하지 아니하니 그들이 죽는 날까지 갇혀서 생갑으로 지내니라. 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위하여 3일 내로 유다 사람을 큰 소리로 불러오고 너도 여기 있으라 하니라. 아마사가 유다 사람을 모으러 가더니 왕이 정한 길에 지체된지라. 다윗이 이에 아비새에게 이르되 이제 비그리의 아들 세바가 압살롬보다 우리를 더 헤아리니 너는 내 주의 부하들을 데리고 그의 길을 쫓아가라. 그가 견고한 성읍에 들어가 우리들을 피할까 염려하노라 하매 요압을 따르는 자들과 그렛사람들과 블렛사람들과 모든 용사들이 다 아비새를 따라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으려고 예루살렘에서 나와 기브온 큰 바위 곁에 이름에 아마사가 맞으러 오니 그때 요압이 군복을 입고 띠를 띠고 칼집에 꽂은 칼을 허리에 맸는데 그가 나아갈 때에 칼이 빠져 떨어졌더라. 요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내 형은 평안하냐 하며 오른손으로 아마사의 수염을 잡고 그와 입을 맞추려는 채 함에 아마사가 요압의 손에 있는 칼은 주의하지 아니한지라. 요압이 칼로 그의 배를 찌르매 그의 창자가 땅에 쏟아지니 그를 다시 치지 아니하여도 죽으니라.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을세 요압의 청년 중 하나가 아마사 곁에 서서 이르되 요압을 좋아하는 자가 누구이며 요압을 따라 다윗을 이하는 자는 누구냐 하니 아마사가 길 가운데 피 속에 놓여 있는지라. 그 청년이 모든 백성이 서 있는 것을 보고 아마사를 큰 길에서부터 밭으로 옮겼으나 거기에 이르는 자도 다 멈추어 서는 것을 보고 옷을 그 위에 덮으니라. 아마사를 큰 길에서 옮겨가매 사람들이 다 요압을 따라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아 가니라. 세바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다녀서 아벨과 벤 마아가와 베림 온 땅에 이르니 그 무리도 다 모여 그를 따르도다. 이에 그들이 벤 마아가 아벨로 가서 세바를 애우고 그 성읍을 향한 지역 언덕 위에 토성을 쌓고 요압과 함께한 모든 백성이 성벽을 쳐서 헐고자 하더니 그 성읍에서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이 외쳐 이래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청하건대 너희는 요압에게 이르기를 이리로 가까이 오라 내가 내게 말하려 하노라 한다 하라. 요압이 그 여인에게 가까이 가니 여인이 이르되 당신이 요압이니까 하니 대답하되 그러하다 하니라.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하니 대답하되 내가 들으리라 하니라. 여인이 말하여 이르되 옛 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게 가서 물을 것이라 하고 그 일을 끝내었나이다. 나는 이스라엘의 화평하고 충성된 자 중 하나이거늘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시는도다.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하니 요압이 대답하여 이르되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삼키거나 면하거나 하려함이 아니니 그 일이 그러한 것이 아니니라. 에브라임 산지사람 비그리의 아들 그의 이름을 세바라 하는 자가 손을 들어 왕 다윗을 대적하였나니 너희가 그만 내주면 내가 이 성벽에서 떠나가니라 하니라. 여인이 요압에게 이르되 그의 머리를 성벽에서 당신에게 내어 던지리이다 하고 이에 여인이 그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백성에게 나아가매 그들이 비그리의 아들 세바의 머리를 베어 요압에게 던진지라. 이에 요압이 나팔을 불매 무리가 흩어져 성읍에서 물러나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고 요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왕에게 나아가니라. 요압은 이스라엘 온 군대의 지휘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는 그렛사람과 브렛사람의 지휘관이 되고 아도람은 감역관이 되고 아일룻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스와는 서기관이 되고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 되고 야일사람 이라는 다윗의 대신이 되니라. 아멘.
평안하셨습니까? 네, 이렇게 이제 수요 성경 공부도 대면을 시작하니까 감개가 무량합니다. 네, 우리가 대면이든 비대면이든 말씀을 통해서 깊은 교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읽었듯이 오늘은 다윗이 환궁하고 난 뒤에 행했던 일, 세바의 반란을 진압하는 내용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그 전에 1번 지난 시간에 공부한 내용을 먼저 복습해 봅시다. A번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은 바른 선택 또는 진리의 선택을 한다. 예, 우리가 바른 선택을 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선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고 난 후에 다윗은 피난을 갔다가 다시 돌아오게 되었는데 그 과정 속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때는 가드 사람이었지만 끝까지 다윗과 함께했고 아히도벨은 다윗의 신하 책사였는데 압살롬에게 붙었고 또 후세와 바르실레처럼 다윗을 위한 사람도 있었고 반대로 시바와 시므이는 다윗의 반대편에서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크게 두 부류로 나누면 욕망과 세속적인 가치관을 따라서 선택하고 행한 사람과 믿음과 하나님의 시선을 따라서 선택한 사람이라고 나눌 수 있습니다. 달리 표현하면 자신의 이익을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과 끝까지 충성하는 사람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여기에 나타나는 이 사람들은 우리들의 자화상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참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또 앞으로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딱 두 부류로 나누면 욕망과 세속적인 가치관을 따라서 행하는 사람과 믿음과 하나님의 시선을 따라서 행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반대로 우리 역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누군가에게 만남의 대상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사람에게 어떤 사람으로 비쳤는가? 욕망과 세속적인 가치관을 따라서 그저 이익을 따라서만 움직였는가? 아니면 반대로 믿음과 하나님의 시선을 따라서 움직였는가? 누군가가 우리를 만나서 우리와 교제를 함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바른 선택, 진리의 선택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틀림없이 많은 돈 벌지 못하고 높은 자리에 있지 않아도 우리는 잘 살고 있는 것일 것입니다. 다윗이 피난 갈 때에 그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주었던 사람들, 특히 시바, 심의 같은 사람은 다윗이 환궁할 때도 직면해야 했습니다. 속담에도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고. 만나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을 만나게 될 수 있습니다. 시바와 심의가 다윗이 피난 갈 때 그를 다시 만나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그렇게 행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나의 삶이 고스란히 남게 되고 이 내가 산 이 모습을 후에 다시 직면하게 된다면 그때 얼굴이 따뜻하지 않도록 우리 신실하게 행해야 합니다. 그래야 후회함이 없습니다. B번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은 바른 분별력을 가진다. 바른 분별력을 가진다. 우리가 바른 분별력을 가진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바르게 아는 자기 정체성을 가져야 합니다. 머비보셋이나 바르실레와 같은 사람이 바른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바르게 아는 것은 참 중요한데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정도로 중요합니다. 자신을 결코 과대평가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 자신을 과소평가도 하지 않아야 합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겸손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익을 자신의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익만을 목적으로 삼는 사람은 바른 분별력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이익은 언제나 참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익이 오히려 자신에게 걸림돌이 될 수도 있고 또 자신의 그 얽음에는 족쇄가 될 수도 있습니다. 바른 분별력을 가진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 사람 참 중요합니다. 요즘은 참 외모가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외모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속사람입니다. 그래서 외모 지상주의가 아니라 외모가 참 중요하지만 속사람 지상주의가 되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런 사회는 틀림없이 굉장히 좋은 사회일 것입니다. 4번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은 바른 절차를 존중한다. 다윗의 환궁과 보기에 유다 사람들은 혈연을 주장해서 자신들에게 몫이 많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인구수가 많기 때문에 자신들의 몫이 많아야 주장했습니다. 그것이 남북 갈등의 골이 굉장히 깊어지게 만들었습니다. 많은 경우에 있어서 옳고 그름의 문제보다 절차의 문제가 화합에 더 큰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왜 나에게 알려주지 않았냐? 왜 다른 사람에게 알려줬냐? 이런 것들이 그 어떤 사안의 옳고 그름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절차가 바른 사회, 또 절차가 투명한 사회는 좋은 사회입니다. 그런 사회가 되면 누가 무슨 일을 했는지 누구든지 다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투명한 시스템을 가진 사회가 되면 그 사회는 금방 좋은 사회가 될 것이고 그 맑은 사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적용하면 그리스도인의 투명한 삶은 자기 자신을 세울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세우고 새롭게 하는 디딤돌이 됩니다. 그건 이번 요한복음 4장 23, 24절과 시편 119편 15절을 암송해 봅시다. 우리 요한복음 우리 한번 천천히 암송해 볼까요? 아버지께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시편 119편 암송하여 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예, 아멘. 예, 주님의 말씀이 우리 발의 등이 되고 우리가 가는 길에 빛이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더욱더 또렷하게 느끼게 됩니다. 그 3번입니다. 1절에서 13절은 예, 제가 제목을 인정사정 볼 것 없다라고 했는데 영화 제목이죠. 요압이 아마사를 무자비하게 또 무참하게 죽인 것을 이렇게 표현해봤습니다. A번 압살롬의 반란이 마침표를 찍은 후에 세바도 사람들을 선동해서 난을 일으켰습니다. 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리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아멘. 예, 세바는 불량배이고 베냐민 사람이고 비그리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그 지금 이 세바가 반란을 일으키는 이 장면이 그 거기에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라고 했는데 이 거기는 그 19장을 미루어서 생각해 보면 그 길갈인 것 요단강 건너서 길갈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 불량배는 이스라엘 사회에서 굉장히 천하게 여기는 사람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 사람이 가진 것이 많을 수도 있고 또 높은 자리에 앉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존경하지 못할 사람을 그렇게 부르곤 했습니다. 그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쓰는 성경은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행실이 나빠가 명사형인데 왜 이렇게 번역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썼던 그 한글 개역 성경에는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훨씬 더 정확한 표현으로 보입니다. 또 그 사무엘상 25장에 보면 그 아비가일의 남편 나발이 나옵니다. 그 굉장히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비가일이 뭐 다윗에게 주어야 할 그 식량을 주지 않고 무시했습니다. 그때 다윗이 나발을 죽이겠다고 했을 때 아비가일이 선물을 가지고 그 찾아가서 자기 남편을 변호하면서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세바가 예, 이렇게 그 보였던 것입니다. 세바는 무너진 베냐민 지파를 더 무너지게 하는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후에 그 모르드게가 베냐민 지파였지 않습니까? 모르드게는 무너진 베냐민 지파를 다시 일으키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 다윗은 유다 지파이고 사울이 베냐민 지파인데 이렇게 보면 그 다윗을 끊임없이 베냐민 지파 사람이 그 공격해 옵니다. 사울왕이 그랬고요. 또 사울왕이 죽고 난 뒤 그 넷째 아들 이스보셋이 그랬지 않습니까? 또 지금 세바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다윗이 피난 갈 때 시비를 걸었던 시바와 시므이 역시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비번 세바는 다윗을 무엇이라고 불렀습니까? 우리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마침 거기에 분량대 하나가 있으니 그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네. 예, 세바는 다윗을 이새의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다윗은 세바에게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라 이새의 아들이었습니다. 이새의 아들은 그 다윗을 굉장히 경멸해서 표현하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19장에서 자신들에게 열 지분의 몫이 있다고 주장을 했는데 세바는 더 나아가서 다윗과는 나눌 분깃이 아예 없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즉 다윗과는 어떤 언약적인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는 이 말의 뜻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다윗에게 어떤 세금도 낼 필요도 없고 어떤 국방의 의무나 부역을 담당할 필요가 없다고 부추기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19장 우리가 그에서 살폈듯이 40절에 보면은 그 유다 지파 다와 이스라엘의 절반이 다윗을 지지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바의 말을 듣고 그들은 다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다 변해버린 것입니다. 그 사람의 생각, 특히 사람의 감정은 자주 변합니다. 사람의 감정이 삶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윗에게 충성하겠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바의 말에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 유명한 영화 대사 중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사랑이 어떻게 변하니? 예, 변합니다. 예, 변하는 것은 좋은 것이고요. 변질하는 것은 안 좋은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은 변질하고 있는 것입니다. 10번, 다윗은 환궁한 후에 전에 머물러 있던 후궁 10명을 별실에 두고 어떻게 지내게 했습니까?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예루살렘 본궁에 이르러 전에 머물러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 10명을 잡아 별실에 가두고 먹을 것만 주고 그들에게 관계하지 아니하니 그들이 죽는 날까지 갇혀서 생과부로 지내니라. 죽는 날까지 생과부로 지내게 했습니다. 지금 다윗이 피난 갔다가 왕궁으로 돌아오고 난 후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굉장히 의외로 여겨집니다. 적어도 다윗이라면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부터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아니라면 자기가 다시 그 자리에 오게 된 것에 대해서 백성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전국적으로 공휴일 선포하고 무슨 잔치를 벌여야 할 것 같지 않습니까? 당시 그 정복자가 다른 나라와 전쟁에서 승리하면 그 패전국의 왕비를 자신의 배우자로 삼곤 했습니다. 이제 완전히 정복했다는 것을 만천하에 공개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일반인과 관계를 맺은 여인은 왕의 여인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서 보면 다윗이 그 후궁 10명을 다시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그 압살롬과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압살롬과 관계를 맺은 사람은 그 왕비의 반열, 예, 거기에 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압살롬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압살롬을 왕으로 인정을 하면은 그 후궁 10명을 다 자기의 그 왕비로 맞아들여야 합니다. 그 왕을 이기고 정복을 했으니까. 그런데 압살롬을 일반인이라고 평범한 사람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들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압살롬은 이스라엘 역사에 반란을 일으키고 왕이 된 인물이 아니라 아버지에게 반란을 일으킨 아들로만 기억하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해석하곤 합니다. 아무튼 그 이렇게 해석은 하지만 요즘의 관점으로 보면 다윗은 참 심합니다. 그 물론 3000년 전의 관점으로 보면 아무 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당시의 관점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먼저 해석하고 그 다음에 지금의 관점으로 재해석하고 그리고 적용하는 것이 바릅니다. 이 부분뿐만 아니라 모든 부분이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 압살롬이 행한 잘못보다 제 개인적으로는 다윗의 잘못이 훨씬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 시초를 제공한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시나의 아내를 범하지 않았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이고 또 도망갈 때 함께 데려갔다면 여인 10명이 무슨 힘이 있다고 그들이 칼을 쓰는 사람도 아니고 그들로 하여금 왕궁을 지키게 했다는 것이 이해가 잘 되지 않는데 예, 이렇게 했다는 것이 참, 참 예, 이해가 사실 개인적으로는 잘 안 됩니다. 예, 2번 다윗 왕이 세바의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서 아마사에게 내린 명령은 무엇이었습니까? 4절 5절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위하여 3일 내로 유다 사람을 큰 소리로 불러 모으고 너도 여기 있으라 하니라. 아마사가 유다 사람을 모으러 가더니 왕이 정한 기일에 지체된지라. 예, 그 사흘 안에 유다 사람을 불러 모으라고 했습니다. 아마사 이 성경 이름이 계속 나오는데 계속 나와도 익숙하지 않아서 헷갈리시죠. 예, 그 아마사는 그 요압을 대신해서 군대 장관으로 세운 사람인데 다윗의 그 누이가 두 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아비갈. 그 지금 사무엘에는 아비갈이라고 나오고 역대기에는 아비가일이라고 나오는데 그 아비가일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조카입니다. 그 사흘의 기간을 정한 것은 이 세바가 지금 반란을 일으켰기 때문에 그 반란을 속히 진압을 해야 되기 때문에 피일 차일 미룰 수 없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즉 다윗이 그 요압을 그 물리치고 지 아마사를 세워서 첫 임무를 맡긴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 유다 지파에서만 사람들을 모으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하지 않아도 그 넉넉하지는 않아도 충분히 사람들을 모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마사가 약속한 날짜가 되어도 돌아오질 않았습니다. 왜 안 돌아왔는지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아마사에게 3일 만에 사람들을 모을 만한 능력이 없었거나 유다 백성들이 이 아마사의 명령에 호응하지 않았거나 그 뒤에 보면 요압의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 요압이 무슨 작당을 벌이고 또 방해 공작을 했거나 등등의 원인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무튼 이 아마사는 이 군대장관의 자리에 가지 않았다면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자리가 사람을 만들지 않고 사람이 자리를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만약 자리에 있다면 그 자리를 빛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가기 전에 우리가 거기에 걸맞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2번, 아마사가 돌아오지 않자 다윗은 세바가 압살롬보다 더 해로운 존재가 될 것이라며 누구를 보내어 세바를 추격하게 했습니까? 6절, 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이에 아비새에게 이르되 이제 비그리의 아들 세바가 압살롬보다 우리를 더 해하리니 너는 주의 부하들을 데리고 그의 뒤를 쫓아가라. 그가 견고한 성읍에 들어가 우리들을 피할까 염려하노라 하며 요압을 따르는 자들과 그렛 사람들과 블렛 사람들과 모든 용사들이 다 아비새를 따라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으려고 예루살렘에서 나와. 예, 아비새에게 그 세바를 추격하게 했습니다. 아까 그 다윗에게 누이가 두 명 있다고 했습니다. 한 명이 아비갈 또는 아비갈이고 아비가일인데 거기 그 아들이 아마사이고 또 다른 다윗의 누이가 그 스루야입니다. 그 스루야에게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요압, 아비새, 아사헬. 아사헬은 기억을 잘 못하시겠지만 그 앞에 2장에서 그 아브넬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예, 그 이제 그 스루야의 둘째 아들입니다. 다윗은 지금 끝까지 요압은 부르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 다윗이 알고 있었는지 몰랐는지 몰라도 직접 들었는지 듣지 않았는지 몰라도 그 아들 압살롬의 죽음 뒤에 요압이 있었다는 것을 모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 최소한 굉장히 진한 의심은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요압을 굉장히 강하게 견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세바의 반란을 굉장히 과대평가하고 있고 압살롬의 반란은 과소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세바가 지금 압살롬보다 더 위험하다고 하는데 그 압살롬은 다윗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또 그를 사랑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실제로 압살롬의 반란이 태풍이었다면 전국적이었거든요. 세바의 반란은 찻잔 속의 태풍과도 같습니다. 다윗은 아비새에게 내 주, 즉 다윗의 부하를 데리고 쫓아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요압을 따르는 사람을 데리고 쫓아갔습니다. 요압이 다윗의 부하이기 때문에 요압의 부하를 데려가는 것은 곧 다윗의 부하를 데리고 가는 것과 같은 말이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 추격의 실제적인 책임자는 요압이 이었음을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그 아마사가 빠지니까 그 아비새가 지금 그 역할을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그 뭐 프로 축구팀이나 야구팀 또 국가대표에 누군가가 결혼이 생기면 그 자리를 대신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즉 누군가에게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아마사에게 소식이 없었던 것은 아비새에게 기회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마사 같을 때도 있고 또 아비새 같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아마사가 결혼이 되었다고 해서 저절로 아비새가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준비하고 있는 사람에게만 기회는 찾아옵니다. F번, 요압과 아비새가 아마사를 만난 곳은 어디였습니까? 8절 읽어보겠습니다. 기브온 큰 바위 곁에 이르매 아마사가 맞으러 오니 그때 요압이 군복을 입고 띠를 띠고 칼집에 꽂은 칼을 허리에 맸는데 그가 나아갈 때에 칼이 빠져 떨어졌더라. 예, 기브온 큰 바위 곁. 그 큰 바위 앞에 우리 표현에는 없지만 정관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특정한 돌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 돌을 누구든지 다 아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같이 그 설악산으로 이렇게 놀러 갔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리고 우리가 설악산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우리 다 같이 흔들바위 앞에서 만나요. 울산바위 앞에서 만나요. 그러면 다 압니다. 예, 그냥 큰 바위 앞에서 만나요. 그러면 아무도 만나지 못할 것입니다. 예, 지금 그 울산바위, 그 흔들바위와 같은 그런 개념입니다. 기브온은 예루살렘에서부터 북쪽으로 약 한 12km 정도 떨어진 베냐민 지파의 땅이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그 아마사가 왜 거기 갔는지, 그 유다 지파 사람들을 모아 오라고 했는데 왜 베냐민 지파 땅으로 갔는지, 또 약속한 날짜 3일 내에 왜 돌아오지 않았는지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요압을 만난 것으로 보아서 요압과 무슨 약속이 있었던지, 요압의 계략이 있었던지로 보입니다. 아마 그 요압은 이 아마사가 3일 만에 다윗에게 그 오지 않는 이유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기브온은 그 사무엘하 2장에 보면 그 요압의 군사들과 군사 12명과 그 사울의 그 신하 군대장관 아브넬의 군사 12명이 서로 이렇게 마주 한 살씩 마주 쓰고 칼로 찔러서 죽인 24명이 한꺼번에 죽은 바로 그곳입니다. 그리고 요압의 그 막내 동생 아사엘이 그 아브넬의 창에 죽임을 당한 곳이 바로 기브온입니다. 이것을 지금 보여주는 것은 이곳에서 그와 유사한 사건이 일어날 것을 보여주는 복선과도 같습니다. 아무튼 다윗의 무력함이 참 진하게 느껴집니다. 다윗은 지금 아무것도 못하고 있습니다. 7번 요압은 아마사에게 평안하냐고 인사를 건네며 그를 어떻게 살해했습니까? 9절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내 형은 평안하냐 하며 오른손으로 아마사의 수염을 잡고 그와 입을 맞추려는 채 하며 아마사가 요압의 손에 있는 칼은 주의하지 아니한지라. 요압이 칼로 그의 배를 찌르매 그의 창자가 땅에 쏟아지니 그를 다시 치지 아니하여도 죽으니라.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세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을세. 예, 칼로 그의 배를 찔렀는데 예, 그렇게 살해를 했습니다. 이 8절에서 10절을 한번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요압이 아마사를 만나서 그 앞에서 칼집을 떨어뜨렸습니다. 그래서 그의 칼이 곧바로 사용할 수 있게 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인사하는 척 하면서 오른손으로 그의 수염을 잡고 그 칼로 그의 복부를 찔렀고 아마사는 현장에서 사망했습니다. 아마사는 요압이 그 오른손으로 자신의 수염을 잡았기 때문에 공격 의도를 느끼지 못했을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그 수염을 특히 턱수염을 길게 길렀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로 인사할 때 입을 맞추곤 했는데 그 수염이 서로 방해가 되니까 그 수염을 이렇게 밀고 인사를 하곤 했는데 그 요압이 아마사의 턱수염을 왼손으로 잡았다면 긴장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른손을 잡았기 때문에 자신을 살해할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무튼 요압의 칼에 아마사가 단번에 죽었다는 것은 다시 지를 필요도 없이 그것은 요압이 그 칼솜씨가 굉장히 뛰어났다는 의미가 아니라 굉장히 치밀하게 준비하고 굉장히 반복해서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찌르면 또 어디를 찌르면 얼마나 찌르면 그 자리에서 죽게 되는지를 연습하고 연습해서 굉장히 잘 알고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요압도 다윗의 누이의 아들이고 아마사도 누이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은 그 이종 사촌입니다. 그러니까 이종 사촌 형제를 죽인 것입니다. 예, 피도 눈물도 없고 예, 인정사정 봐주지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세가 세바를 쫓았다는 것은 누가 이 그 세바를 추격하는데 실제적인 대장인지 예, 즉 요압이 대장인 것을 잘 보여줍니다. H번 아마사의 시신을 큰 길에서 밭으로 옮기고 옷으로 덮어준 후에 사람들은 요압과 함께 무엇을 했습니까? 12절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아마사가 길 가운데 피 속에 놓여 있는지라 그 청년이 모든 백성이 서 있는 것을 보고 아마사를 큰 길에서부터 밭으로 옮겼으나 거기에 이르는 자도 다 멈추어 서는 것을 보고 옷을 그 위에 덮으니라. 아마사를 큰 길에서 옮겨가매 사람들이 다 요압을 따라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아 가니라. 예, 세바를 뒤쫓았습니다. 예, 다윗 왕과 요압을 지지하는 사람은 요압을 따르라고 11절에 말했는데 그것은 요압 다윗 왕과 요압이 같은 편이며 아마사는 반역자라는 그 뉘앙스를 풍깁니다. 즉 요압은 어떤 상황이든지 자신의 권력을 굉장히 공고히 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아마사의 시체를 밭으로 옮기고 옷으로 덮은 것은 사자에 대한 예우가 아니라 병사들의 사기를 높여서 다시 세바를 추격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 요압을 따랐다는 것은 또다시 요압에게 그 지휘권이 있음을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다윗은 요압을 철저하게 좀 배척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군대 장관으로 임명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압은 생존 능력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예, 그래서 다윗에게 요압은 양날의 칼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예, 큰 4번 14절에서 26절은 제가 도망자라고 제목을 붙였습니다. 이것 역시 영화 제목인데 그 영화의 주인공은 아내를 죽였다는 누명을 쓰고 도망을 다녔지만 세바는 지금 역모를 일으키고 도망 다니고 있습니다. A번 세바는 이스라엘의 어떤 지역으로 다녔습니까? 1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세바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다녀서 아벨과 벳마아가와 베림 온 땅에 이르니 그 무리도 다 모여 그를 따르더라. 예,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그러니까 여기저기로 다녔다는 것입니다. 그 세바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두루 다녔다고 하는 것은 그 이스라엘 구석구석 도망을 다녔다는 의미이기도 하고 이스라엘의 각지를 다니면서 자신을 지지해 줄 것을 호소하기도 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 아벨과 벳마아가는 그 성경 다른 그 뒤에 또 다른 부분에 보면 벳마아가 아벨이라고 나오기도 하고 또 아벨 벳마아가라고 그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곳은 이스라엘 최북단에 있던 그 지파가 납달리 지파인데 그 납달리 지파의 그 요새 지역이었습니다. 그 베림도 그 근처 지역이었을 것으로 봅니다. 그 베림은 성경에서 이곳에만 딱 나오기 때문에 정확한 위치가 어디인지 사실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세바는 자신의 욕망을 이루고 자신의 생명을 보전하기 위해서 전국 각지를 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그렇게 돌면 자신의 생명을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자신이 그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사람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착각 중에 하나는 자기 자신이 자신을 지킬 수 있을 만큼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전능하심 또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부인하는 경우를 제가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거의 다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는 의식을 잘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지혜로우시다고 하는 것. 예, 그 이번 중보기도 특별 새벽기도의 표현을 빌면 하나님의 길이 우리의 길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다고 하는 것을 잘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의식 자체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드릴 때 제일 많이 하는 내용이 하나님 제발 좀 도와주세요입니다. 충분히 그렇게 기도해도 됩니다. 그런데 가만히 그 기도를 들여다보면 내가 내 인생의 계획을, 내 일을 다 계획을 다 짜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약간의 힘이 부족하니까 하나님 좀 도와주시면 좋겠다인 경우가 참 많습니다. 만약 유치원에나 초등학교에 다니는 어린 자녀가 부모에게 엄마, 아빠,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 내가 필요할 때 돈이나 좀 주시고 또 내가 요청하면 도움만 좀 주시면 내가 알아서 내 인생 개척에 갈게요 라고 말하면 부모는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기특하다고 생각하겠습니까? 그 어린 자녀와 부모는 차이가 정말 참 많이 납니다. 그러나 그 차이는 우리 피조물인 우리와 하나님의 차이와 비교하면 아무 차이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도움만 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굉장히 무시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응답 다 하지 않는 경우가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예. B번 세바는 마아가 아벨 성으로 피했습니다. 요압의 군대는 그 성을 부수고 점령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그 성에서 나와 요압과 협상을 한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15절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 그들이 벳마아가 아벨로 가서 세바를 애우고 그 성을 향한 지역 언덕 위에 토성을 쌓고 요압과 함께한 모든 생명이 백성의 성벽을 쳐서 헐고자 하더니 그 성읍에서 지혜로운 한 사람이 외쳐 이르되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청하건대 너희는 요압에게 이르기를 이리로 가까이 와라 내가 네게 말하려 하노라 한다 하라. 예, 지혜로운 한 여인이 나왔습니다. 요압의 군대가 그 이스라엘 최북단 요새에 숨어 있는 세바를 어떻게 찾았는지는 성경이 말하지 않습니다. 그 세바가 반란을 일으켰지만 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던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국경 지방까지 지금 도망을 가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요압의 군대는 그 아벨 성을 그냥 한꺼번에 무너뜨리려고 했습니다. 당시 전쟁의 일반적인 형태는 어떤 지역을 점령할 때 그 지역을 둘러쌉니다. 그리고 오갈 수 없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그 이제 시간이 지나면 식량이 다 떨어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저절로 항복하게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요압은 그렇게 하지 않고 아예 그 성을 지금 부수려고 하니까 이 지혜로운 여인이 나와서 지금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 지혜로운 여인은 이름이 누구인지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여인이 그 지역을 살렸습니다. 예, 아비가일이 그 남편, 아비가일이 참 지혜로운 여인이라고 성경이 그랬는데 예, 그 지혜가 그 남편 나발을 살렸습니다. 10번 지혜로운 여인은 요압에게 자신의 말을 드러나며 자신을 누구로 소개했습니까? 17절에서 19절을 보겠습니다. 요압이 그 여인에게 가까이 가니 여인이 이르되 당신이 요압이니까 하니 대답하되 그러하다 하니라.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하니 대답하되 내가 들으리라 하니라. 여인이 말하여 이르되 옛 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게 가서 물을 것이라 하고 그 일을 끝내었나이다. 나는 이스라엘의 화평하고 충성된 자 중 하나이거늘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시는도다.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하니.
예, 이스라엘의 화평하고 충성된 자 중 하나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그 이 여인은 그 벳마가 아벨의 그 지역에 여선지자의 역할을 했거나 아니면 대변인과 같은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여인이 옛사람이 흔히 말하기를 쭉 말하고 끝내었나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은 성벽을 부수는 공격을 하기 전에 먼저 대화를 통해서 화친을 해야 하는데 그것 하지 않고 왜 성을 부수려고 하십니까?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즉 아무 화친 조약에 대한 얘기도 없이 성을 부수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돌려서 말하는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시는 도다는 세바 한 사람 죽이기 위해서 한 마을을 다 없애려고 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한 처사인 것을 지금 일깨워주는 것입니다. 예, 그 사사시대 때 뒷부분에 보면 그 레위인의 그 첩에 대한 복수 때문에 그 한 지파가 사라질 뻔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그것을 염두에 두고 하는 것입니다. 예, 세바 한 사람 잡으려고 이 성에 있는 사람들을 다 죽이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까? 라고 지금 되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머니와 같은 성은 상당히 큰 도시를 표현하는 말입니다. 예, 이 요압이 이 여인에게 한 방 맞은 거죠. 요압은 굉장히 활동적이고 굉장히 역량도 뛰어났고 야망도 그 누구보다도 큰데 성경에 요압이 기도했다는 장면을 거의 찾을 수가 없습니다. 가끔 하나님의 이름은 덜 먹이기는 하는데 그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이러는 모습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큰 업적을 남기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가 됨을 통해서 큰 업적을 남기는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큰 업적 남기는 것 자체를 목적 삼는 것과 하나님의 통로됨은 서로 다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그 통로됨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남기게 되면 그 남기게 된 그것은 신앙의 유산이 됩니다. 디번 이 여인이 요압에게 내어주겠다고 약속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21절 22절 보겠습니다. 그 일이 이러한 것이 아니라 에브라임 산지 사람 비그리의 아들 그의 이름은 세바라 하는 자가 손을 들어 왕 다윗을 대적하였나니 너희가 그만 내주면 내가 이 성벽에서 떠나가리라 하니라. 여인이 요압에게 이르되 그의 머리를 성벽에서 당신에게 내어 던지리다 하고 이에 여인이 그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백성에게 나아가매 그들이 비그리의 아들 세바의 머리를 베어 요압에게 던진지라. 이에 요압이 나팔을 불매 무리가 흩어져 성읍에서 물러나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고 요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왕에게 나아가니라.
예, 세바의 머리입니다. 그런데 세바는 우리 앞에서 베냐민 사람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에브라임 산지 사람이라고
지금 표현합니다. 그것은 그 에브라임 산지 일부가 베냐민 영토에 속했기 때문일 수도 있고요. 또는 그가 사울왕이나 아벨 지역과는 아무 상관없는 그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의 중부 지역이거든요. 예, 그 아무 관련이 없음을 드러내기 위함이기도 합니다. 또 예인이 지혜를 가지고 백성에게 나아갔다는 것은 백성들을 지혜롭게 설득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요압은 이 성을 완전히 무너뜨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사람들은 두려워서 벌벌 떨었겠죠. 그런데 이 여인은 세바의 머리 하나만 있으면 문제가 다 해결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지혜로운 것이죠. 예, 세바가 어떻게 죽음을 당했는지 나타나 있지 않지만 그는 불만을 부추겨 왕이 되려고 했다가 여인에 의해서 비참한 종말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요압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왕, 즉 다윗에게 나아갔다고 하는 것은 다윗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그 유대에서 해석하기를 이 아벨 사람들이 그 세바를 생포해서 그 요압에게 넘겨주지 않고 그의 목을 그 머리를 그 처형을 해서 머리를 던진 것은 그 다윗에 대한 반대, 만약에 왕에게 반대를 했다면 왕이 그를 그 처형시켜야 하는데 그가 반대한 것은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반대였기 때문에 적결 처분한 것이다 라고 해석합니다. 2번 23절에서 26절은 다윗의 관리들을 소개합니다. 8장 5절에서 15절에서 18절에 나오는 다윗의 관리들과의 큰 차이는 무엇입니까? 우리 23절에서 2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압은
이스라엘 온 군대의 지휘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는 그렛사람과 블레셋사람의 지휘관이 되고 아도람은 감역관이 되고 알룻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스완은 서기관이 되고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 되고 야일사람이라는 다윗의 대신이 되니라.
예, 크게 두 가지인데요. 다윗이 백성들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했다는 말이 사라졌습니다. 그 8장에도 여러 이제 그 다윗의 그 관리들을 소개하는데 그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 때부터 시작합니다. 그 정의와 공의의 일환으로 신하들을 세운 것인데 그것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그 8장에서는 그 다윗의 아들들을 대신으로 세웠는데 여기에서는 다윗의 아들들이 대신해서 사라졌습니다. 예, 다윗은 그 중간에 군 지휘관의 자리를 아마사에게 맡겼지만 세바에 난 후에는 그 자리를 다시 요압에게 맡겼습니다. 다윗의 아들들이 차지했던 그 대신의 자리는 이라라는 사람이 대신했는데 압살롬의 반란 이후에 자식들에게 중책을 맡기는 것은 지혜롭지 못하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들들이 대신이라고 하는 자리를 빛내지도 못했고 그 대신이라고 하는 자리가 아들들에게 어울리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기에 좋은 것, 또 사람들에게 주목받는 것보다 자신에게 어울리는 것, 자신에게 맞는 것을 찾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런 자리가 있다면 그 자리는 우리로 인해서 빛이 나게 됩니다. 5번 결론, A번 오늘 배운 것을 정리해 봅시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은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추구한다.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추구한다. 세바는 정당성이 없는 반란, 욕망을 따른 반란을 일으켰다가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또 요압은 다시 군대 장관에 복직하기는 했지만 요압은 아브넬, 압살롬, 아마사 이 세 사람을 죽였습니다. 다윗의 허락도 없이. 또 사실 우리아를 포함하면 네 명입니다. 아브넬과 아브넬은 요압이 아브넬과 아마사를 죽일 때는 속임수를 사용했고 압살롬을 죽일 때는 그의 머리가 상수리 머리에 걸려 있을 때 창으로 심장을 찔렀습니다. 자신의 욕망을 추구하는 일에 눈이 멀어 있는 사람과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이 결코 될 수 없습니다. 또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나번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은 욕망은 달게 보이지만 열매는 쓰다는 것을 새긴다. 욕망은 달게 보이지만 열매는 쓰다는 것을 새긴다. 그 장자크 루소의 명언 중에 인내는 쓰고 열매는 달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 그것을 약간 그 다르게 표현을 했는데 욕망은 굉장히 달게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주 잠시고요. 그 결과는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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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랫동안 씁니다. 우리가 지금 다윗의 이야기를 보고 있습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하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살인교사했을 때 나단 선지자는 다윗에게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했습니다. 요압이 아마사를 죽인 것은 단지 다윗의 신하를 죽인 것이 아니라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자기 이종 사촌 다윗의 집안 사람을 죽인 것입니다. 예, 압살롬 죽인 건 마찬가지고요. 그 당이정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약이 원래 쓴데 그 끝에 이렇게 단 것을 발라서 단 것처럼 느끼는 것입니다. 욕망이 그렇습니다. 예, 죄가 그렇습니다. 겉은 달게 보입니다. 그러나 그 속은 영원토록 씁니다. 사람들은 그 단 것에 눈이 멀어서 그 속이 얼마나 쓴지를 망각합니다. 순간의 욕망을 즐기다가 오랜 세월 고통에 빠지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진리와 생명의 말씀 속에 거하는 것은 큰 복입니다. 답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의 통로가 된다. 하나님의 지혜의 통로가 된다. 사무엘 상하에는 지혜로운 여인이 세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무엘상 25장에는 그 아비가일이 나오고요. 사무엘하 14장에는 드고와 여인이 나오고요. 오늘 또 본문에 지혜로운 여인이 나옵니다. 그들이 보여준 지혜는 일상의 평범함을 초월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사람들이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 다르게 생각함으로써 그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요압은 성 자체를 완전히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세바의 머리 하나만 있으면 해결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또 공통적으로 다윗이 흘릴 뻔한 무고한 피를 흘리지 않도록 막았습니다. 예, 요압이 만약 이 여인의 말을 듣지 않고 그 아벨성을 그 완전히 그 초토화시켰다고 가정해 보십시다. 그 뒷감당을 온전히 다윗이 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혜는 자신을 살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립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지혜를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그 지혜의 근원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지혜는 생깁니다. 중심으로 경외하면 저는 지혜가 생긴다고 분명히 믿습니다. 이번 오늘 배운 것을 지난주 설교의 관점으로 설명해 보십시오. 예, 욕망의 길을 걷느냐 지혜의 길을 걷느냐의 차이는 곁에 서 계신 하나님을 의식하느냐 아니냐이다. 욕망의 길을 걷느냐 지혜의 길을 걷느냐의 차이는 곁에 서 계신 하나님을 의식하느냐 아니냐이다. 아마사와 요압, 세바의 삶에는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조금도 없습니다. 예, 우리도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욕망의 흔적으로 가득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언제나 소망이 있는 것은 지혜의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 주님과 동행하며 그 주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나날들이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예, 다음 암송 구절은 요한복음과 더불어 잠언 1장 7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네. 여호와를 경외함이 없으면 근본이 없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바가 온갖 미사 여구와 감언 이설로 사람들을 속여 반란을 일으켰을지라도 그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욕망으로 가득 찬 불량배 중에 하나에 불과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그는 왕족이었고 왕과 같은 자리에 앉은 것처럼 보였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불량배 중에 하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치는가를 우리는 많이 의식하곤 합니다. 바라옵나니 우리의 눈이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욱 의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마사는 어울리지 않는 자리에 있다가 허망하게 죽음에 이르는 것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자리에서 주님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설령 그 자리가 주목받지 못하고 빛나지 못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과 인격이 주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가만히 돌아보면 우리도 욕망을 따라서 살았을 때가 참 많았습니다. 우리에게 한 토막에 세속적인 즐거움을 준 욕망이 우리로 하여금 긴 세월 깊은 쓴맛을 남길 수 있다는 것도 마음에 잘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과 주님의 말씀이 온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인 것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벳마가 아벨에 살았던 여인은 이름도 모르고 가족도 모르지만 그가 가진 지혜는 참 부럽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 된다고 하셨으니 우리가 중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지혜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바른 분별력을 가진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쉽지 않은 인생길을 걷고 있지만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또한 나라와 전 세계에 예방 백신이 공급되고 있음을 감사합니다. 경제 논리만이 아니라 인류애의 논리로 백신의 생산과 분배가 잘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늘에서 시작된 사닥다리 위에 계신 또 우리 곁에 계신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각 구역에서 모든 구역 식구들이 곁에 계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역사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언제나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며 하나님의 지혜의 통로가 되기 위하여 날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주님의 사람들과 100주년 기념교회 위에 또 구역 모임과 구역장 권찰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